할렐루야.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충만하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가 우물을 찾았을 때 그는 그날 자신이 누구를 만나게 될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얼굴 보기 불편한 동네 사람들 피하고자 빨리 날이 좀 해가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할 대로 상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찾을 힘도 없는 그에게 예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시고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죠. 생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셨어요.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만 있는 그 목마름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 속에 있는 그 목마름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8절 보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그 눈이 여러분 어딜 가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름답다, 참 기가 막히다, 참 화려하다, 그것을 보아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을 보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전까지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고 허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들으면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소식은 잠깐은 기쁘게 만들지만 곧 이내 허무하게 만들고 우리를 실망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 모든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우리의 귀는 가득 차지 않고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내 지식이 산같이 쌓아져 있어도, 그리고 그 산봉우리 같이 높은 곳에 내가 올라가 있어도 우리 인생은 허탄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샘물이 무엇입니까? 샘물은 끊임없이 콸콸콸 솟아나는 물이에요. 마르지 않는 물, 고이지 않는 물. 그런데 생수라고 하셨습니다. 생수는 살아있는 물, 살리는 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받아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샘솟게 하시는 그 샘물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을 항상 연결시켜서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물과 성령, 물과 생명, 이런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약속에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그럼 기억나시죠?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속에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심으로 우리 속에 있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우상들을 다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약속을 바울이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예요. 어떤 사람도 그의 행함의 의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철저한 율법의 순종과 그의 흠없는 사람들에게 동경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구원에 있어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별반 차이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랬어요. 다른 길이 없다.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것이. 중생이란 말은 거듭났다는 말인데 같은 말이죠. 근데 중생의 씻음과 되어 있어요. 거듭나는 것은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씻음은 목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목욕하는 것을 상상해 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목도 가눌 수 없는 그 아이가 어떻게 씻습니까? 자기 혼자 못 씻어요. 엄마가 그를 안고 그를 옆구리에 끼고 그를 씻겨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씻음을 받을 수가 있고 엄마 품에 안겨서 깨끗하게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깨끗해진 것입니다. 언제 깨끗해집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더러운 것에 오염되었다. 우리가 그 죄에 우리가 어느 순간 노출이 되고 또 지배를 당한다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다 된 줄 알았는데 깨끗해진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물스물 우리 속에서 욕심이 그렇게 피어오르는 것을 우리가 뒤늦게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다 된 줄 알았는데 우리 속에서 정욕이 일어나고 미움이 생기고 그것이 없어지질 않고 우리 속에 시기와 또 어떨 때는 원망과 또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대상을 더 좋아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주님 말씀 잘 기억해 보세요.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 생수 한 바가지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솟구쳐 오르는 그 생수로 우리의 부정함보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항상 넘치고 흘러서 솟구쳐 오르는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좋은 물을 어떻게 받아 마실 수가 있습니까? 이 여인이 주여 그러한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하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이 주실 그 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우물 같은 물이 아닌데 잘은 몰랐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갖고 바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항상 하늘의 것을 말씀해 주시면 땅의 것으로 받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잘 모르더라도 아직은 깨닫지 못했더라도 그것을 구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깨달아서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모르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그 물을 달라 구하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갑자기 대뜸 너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럼 우리가 그 여인의 얼굴을 지금 뭐 보고 있진 않지만요. 너무나도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이에요. 아주 얼굴이 시뻘겋게 그렇게 달아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어떤 그 건드리면 너무나도 아픈 그런 부위가 있잖아요. 그것을 딱 건드리면 완전 멘탈이 무너진. 그래서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에 관한 문제가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남편을 불러오라 했더니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저 남편 없어요 하고 딱 이렇게 철벽을 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집요하게 그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하는 말이 참되도다. 주님 왜 그 부끄러운 일을 들춰내시는 것입니까? 이 여인을 괴롭게 할 의도가 전혀 없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그 목마름의 근원이 그 속에 있는 죄에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아마 남편이 전에 다섯 있었다 하는 어떤 여인을 만난다면 아마 곱게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땐 더했죠. 남편이 다섯 있었다는 것은 그 여인이 도덕적으로 좀 망가진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합법적인 결혼의 관계 안에 있는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곧 전에부터 지금까지 이 여인이 음행을 저지르며 살아왔다는 것을 폭로시켜 주신 것이에요. 왜 주님이 이것을 다 들춰내시는가? 만약 사람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약점을 붙들고 물고 뜯고 아마 억누르고 공격하고 그것을 이용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참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말 못할 이야기가 있고 부인에게도 말 못할 이야기가 있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약점으로 잡고 누르기 위해서 이것을 들추신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들춰내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곧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알아야 하나님의 선물을 그에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 없습니다 하고 숨기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 죄를 모두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이것들이 다 드러나야 하는 것이, 아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뭐 생활의 안정을 찾고 돈도 벌리고 건강이 회복되면 우리 인생 별로 문제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절대 그렇게만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니고데모의 인생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높은 지위와 많은 재산과 사람들의 존경과 그 학식과 권력과 뭐 다 가졌어요. 그런데 흠없고 점 없으신 예수님 앞에 서니까 모든 것이 흠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부유했던 교회가, 가장 부자였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잖아요. 무슨 명령이 있었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성도들 눈에 좀 발라보게 하라. 은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 부유함의 껍데기를 다 걷어치우고 형식적인 예배의 껍질을 다 벗겨내서 그 속에 있는 그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헐벗은 것을 보게 하라. 주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문제가 가장 이 여인에게 심각한 문제였습니까? 그 수치 많고 상처 많은 그 인생 가운데 도무지 사람들을 상종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낮에 12시에 물들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비련한 그 여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짧은 대화로서 이 여인의 문제는 사람들과의 상종 못하는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 여인이 하나님과 상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그 문제로 옮겨가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과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관심과 생각으로 옮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을 해요? 20절입니다. 본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용서를 받고 내가 예배자로 서야 할 터인데 너무나도 중요한, 그리고 오랫동안 역사 가운데에서 아주 첨예하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 그 대립각을 세웠던 이 종교적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연 예배 처소가 어딘가?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따로 자기들만의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두 강이 하나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는가? 먼저 그 말씀을 본다면 신명기 12장 5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것이 예배 처소인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에요. 그곳이 있다. 그것을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 이삭이 번제로 바쳐진 그 모리아산, 그 터, 그 예루살렘,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에서의 예배만 제사로 그들은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과 완전히 반목하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곳에 가고 싶지도 않고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와서 최초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은 곳이 창세기 12장을 보면 세겜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 민족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포해 주셨던 그 산이 세겜 땅에 있는 그리심 산이었습니다. 아, 여기가 좋겠구나 하고서 그 세겜에 있는 그리심 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짓고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과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 신학적 고민을 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21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그랬어요. 자, 이 산도 아니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 그 시간의 문제, 그때가 이르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왜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무에 들리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높임을 받으시는 그때,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그 건물된 성전은 이제 철폐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과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넘치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그 모든 풍성한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은혜 장막 되시고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때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그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람이 만들었던 공간과 장소에 매이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자유가 선포되었을 때 우리의 예배의 자유도 선포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신다는 것은 사람들이 항상 그 대목에서 오해하고 실족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로 그렇게 곡해를 하고 오해를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그랬어요. 자, 21절 그리고 23절 24절은 한결같은 같은 결의 말씀인데 22절은 좀 결이 달라요. 그래서 23절 24절은 사람들이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22절은 잘 알지도 못하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기억도 안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바로 사마리아 사람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 대상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서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 명령하시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그 성전에 대해서 도무지 깨달음이 없고 그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완벽하지 않고 모자람이 많고 그들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말씀을 버리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온 것이 그것이 옳았던 일이다.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며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해석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 말씀을 여기다 갖다 붙이고 또 떼어서 저기다 갖다 붙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이 없는 세겜 땅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거예요. 거기다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면 아무리 정성을 쏟아붓고 그들의 열심을 다해 예배를 드려도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 온전한 예배를 그들은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새 시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새 시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임의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에서 기록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것은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처럼 임의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호세아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봐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유다 지파 다윗의 집에서 나심을 알고 그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말씀이 녹아질 때 그것을 하나님의 자유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주님의 뜻, 주의 생각, 주의 마음이 온전히 내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내가 마음대로 하는 그 자유를 생각해요. 특별히 이 예배 처소에 대한 이 자유를 선포해 주셨을 때 이 요한복음 4장 이 말씀은 근 1년간 가장 많이 언급되고 회자되고 연구되는 그런 아마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자유를 내 육신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의 한 한국 같으면 한 1년이 넘었죠. 미국 한 10개월 정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육신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꼭 교회를 나가야 되는가? 많은 그런 연구진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과연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대답은 그렇게 긍정적인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더라도 나는 굳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예배의 자유 이것은 육신으로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정반대로 이것을 해석한 것입니다. 이것은 장소의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자유를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23절 보니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이 전과는 전혀 다른 새 시대가 오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옛날 개역 성경을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예배의 어떤 마음 자세 정도로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신령하고 경건하고 또 진실되고 진정한 마음이 담긴 뭐 그렇게 해석을 해도 크게 벗어나진 않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본다면 영과 진리로 개역 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영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약속해 주신 그 생수 성령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처럼 이것이 그 두 가지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물 곧 성령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영, 성령, 곧 진리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무지했던 그대로 육신에 머물러 있던 그대로 그렇게 예배하는 초라하고 누추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짧은 그 구절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면 제가 이 부분만 좀 강조하기 위해서 좀 잘랐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아멘. 그랬어요. 자, 여러분 강건하시는 도다 이 말 무슨 뜻입니까? 에워싸다, 둘러싸다, 사로잡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는 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는 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전히 우리를 장악하니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산다고 고백을 합니까? 도무지 이전처럼 살 수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고 밀려오고 샘솟고 넘쳐흐르니까 도무지 예전처럼 살 수가 없어서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욕심 많았던 나의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음란했던 내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옛 자아는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원망했던 은밀하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좋아했던 그런 내 자아는 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에 땅끝까지 가라 하시면 그곳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밖에 할 것이 없는 완전히 주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서 주님만 섬기는 그런 사도로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무지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성령의 메인 바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이끌린 바 되어서 그렇게 살게 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무지 내 생각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내 편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에요.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시간이나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구하는 그러니까 이 육적인 자유로서 내가 방종하고 침륜에 빠지고 나를 더 넘어뜨리는 그런 육적인 자유가 아니라 날마다 샘솟는 영생하도록 샘물처럼 흐르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완전한 새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른 자유입니까? 이것은 장소의 변화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 것이에요. 완전히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새 생명과 새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새 백성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델로 삼아야 할 그런 완전한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몇 번 그 예배가 등장하잖아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그 예배. 그 하늘에 있는 천상의 예배자들과 구원받은 14만 4천의 그 성도들이 밤낮 쉬지 않냐고 영원히 영원히 주님을 섬기며 예배한다 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이 영광스러운 예배. 여러분, 이러한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언제 드립니까? 죽어서 드립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가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동일한 저자입니다. 언제 드려요? 23절 후반절 보세요. 곧 이때라 그랬어요. 곧 이때라.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저 멀리 있는 천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의 문제가 다 아직은 해결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성난 파도같이 시련이 밀려오고 고통스러운 그런 외로움 중에도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참된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때. 한 주간 오늘 이 예배를 생각하면서 많이 걱정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비가 온다고 하는데 그리고 바람이 그렇게 분다고 하는데 온전히 우리가 야외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 차가운 날씨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겨울 바람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온전히 이 환경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영광의 예배를 주일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린 것이 이와 같은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는 이 한계와 무지와 그리고 고통과 질병 속에서도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마지막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을 가진 우리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우리는 육적인 것밖에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고 강건해 주실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말씀이신 예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 예배를 위하여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권면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너무나도 도전을 받고 참 감격했던 일이 뭐냐면, 어떤 분이 저를 붙잡고, 목사님, 요즘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주시는지, 1월달 지금 24일인가요? 성경을 벌써 이독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8시간씩 성경을 읽으시는데 그분이 새벽에도 나오시고 날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게 제가 그 역력하게 보여지거든요. 아,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예고하고 말씀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그런데 얼마나 그것이 도전이 되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감사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권면은 뭐냐면, 여러분, 이 예배는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예배는 나의 편의와 나의 안위와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내가 드려지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모든 삶 속에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이 있다면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가운데 미움이 있습니까? 미움을 버리셔야 됩니다. 마음가운데 여러분 정욕이 있습니까? 욕심이 있습니까? 그것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이기심이 있습니까? 그것을 버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더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에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장소에서 화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께 드려질 때에 그것을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이 가르쳐준 것이에요. 모든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씀 따로 예배 따로 그렇게 모순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예배 따로 생활 따로 그렇게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삶 전부가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삶의 전부가 되는,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예배가 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삶의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복된 예배를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떻게 삶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 예배를 버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 주시는 이 예배. 너희는 와서 듣고 귀를 기울이고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고 이 예배를 소망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여 항상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